고린도후서 6장 17절 신약성경 292페이지 고린도후서 6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7장 1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주에 이어서 거룩한 신앙생활에 관한 교훈을 우리가 고린도후서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부터 시작된 이 거룩을 위한 구별 에 관한 권면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생각하려는 것은 그래서 구체적으로 거룩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신자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결국 그 내용상 거룩한 생활을 의미하는데, 거룩한 생활이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윤리적 도덕적 차원에서의 고결한 생활이 아닙니다. 성경에서의 거룩함이란 하나님께 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앞에 본 14절 이하에서는 세상과 분리되는 것, 세상의 반대편에 서는 것이요,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우린 거룩하다 그러면 무슨 거짓말을 안 한다든가, 하여튼 뭐 깨끗하게 사는 것, 어떤 결백함, 무슨 청렴함, 이런 것들을 먼저 머릿속에 떠올리게 되는데, 거룩하다는 것은 그런 의미보다는 훨씬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 번 그런 인용을 합니다만, 성경이 거짓이라는 말을 할 때는, 거짓말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하는 정도는 아닙니다. 예를 들면 기생 라합이라든가 모세시대의 산파들 같이 분명히 거짓말을 하고도 하나님 앞에 칭찬을 들은 자들이 있습니다. 거짓이란 하나님 반대편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그 설명할 때 저는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요,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는 물론 사실을 왜곡시킨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하나님을 처음부터 대적한 자요, 이겁니다. 하나님 반대편에 서고 하나님과 대적하여 인간을 다른 데로 끌고 가려고 했던 자. 그래서 거짓의 아비, 이렇게 되지요. 마찬가지로 거룩하다 그럴 때도 우리는 너무 윤리적 도덕적으로 거룩함을 논하기 때문에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그 거룩하다는 것이 하나님 편에 서는 모습이기보다는 세상적 차원에서의 거룩함이 훨씬 앞서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거룩함은 좀 군자 같은 모습이에요. 이렇게 헛기침하고 있는 모습 같은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원리와 내용상에 있어서 생명과 인격의 성숙이라는 어떤 융통성이나 관용이나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경직된 명분이 그를 압도하고 있는 일들을 많이 보는데 그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거룩이란 어떤 의미에서 이런 것들입니다. 마태복음 5장으로 가보십시다. 마태복음 5장 43절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니까 거룩이란 여기 있는 표현대로 하자면 이렇게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길, 되는 그 길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해지는 것, 이것이 거룩입니다. 근데 그 거룩의 실제적인 조목들이 뭐냐 하면 이웃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는 그런 식이 아닌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 이것이 사실 우리가 43절부터 읽었습니다만 앞에 있는 대로 앞에 있는 데까지 가서 보시면 38절 보시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의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의 거절하지 말라.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것이 거룩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오해하는 거룩은 다 뭐냐면 이놈 그러는 거룩이에요. 누가 뭐 잘못하는 거 이놈 신자가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 이게 거룩이에요. 빌어먹을 잘난 척하는 거룩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는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따뜻함과 용서와 끝없는 기대 하나님이 저 사람도 나와 같이 은혜를 베푸사 변화시키시리라 변화될 때까지 내가 기도하리라 저 사람이 구원 얻지 못한다면 나도 천국 안 가리라 이런 식의 마음 십자가를 지는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눈이 따뜻하고 가슴이 따뜻하지 않아요. 눈이 그냥 매섭고 가슴이 차요. 편협해요. 잘난 척만 해요. 갖다 명분만 지시해요. 명분을 댈 때마다 벼락이에요. 그게 그냥. 너는 어딜 예수를 믿는다는 것들이 쌍놈 새끼들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거룩이라고 생각하는 건 천만부당한 겁니다. 이런 말할 때 제가 흥분하는 걸 이해하세요. 이건 흥분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거룩이라는 것이 따뜻함과 용서와 관용이 없는 법조문이 됐고 경직된 명분이 됐고 사형집행을 선고하는 판결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신앙의 연륜과 경륜이 있는 성도들이 따뜻하지 않아요. 기다릴 줄을 몰라요. 용서가 없어요. 아무도 십자가를 지가 안 져요. 내가 십자가를 져서 저 사람과 하나님을 화목해 하는 직분을 져야 되는데 십자가로 그냥 다 패요. 그 저기 오락실에 가면 그 두더지 패는 거 있어요. 십자가로 그냥 다. 그래서 십자가 끝이 뾰족해요. 옛날 소련 국기 같아요. 이건 안 됩니다. 거룩이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뭐라고 돼 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어떤 하나님이시냐?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는 하나님이요.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시는 하나님이에요. 죄 지으면 금방 지옥에 보내고 착한 일 하면 금방 상주 이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죄 지은 자를 불쌍히 여기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보내신 하나님이에요. 이 부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룩이 큰 소리치는 게 되고 말았죠. 아량도 자비도 없어요. 불교 신자들의 자비 한 만큼도 없어요. 성도들이 예수 믿는 성도들이 왜 그렇다고요? 거룩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거룩은 세상의 원리와는 얼마나 다른 것인지 모릅니다. 세상은 어떻게 돼 있어요? 내가 살기 위하여 상대방을 죽여야 됩니다. 거룩한 것, 즉 하나님께 속한 것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친구를 살리기 위하여 나보고 죽으라는 겁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짝할 수 없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저쪽은 더럽고 이쪽은 깨끗하고 저쪽은 벌받아 싸고 우리는 천국 갈 것이고 이렇게 다르기 이전에 세상의 원리들은 다 자기를 위하여 남을 죽이는 것이요. 우리의 신앙,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방법은 상대방을 살리기 위해 내가 죽는 방법인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내가 옳고 내가 거룩한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내 이웃을 쳐서 나를 확인시키는 것이라면 그것은 이미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다 범죄했지만 나만은 안 했습니다. 이렇게 서는 것이 신앙이 아니고 고결한 것이 아닙니다.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를 썩는 밀알, 많은 열매를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를 지는 길, 이것이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거룩의 길입니다. 이런 훈련들이 없죠. 그래서 늘 그 가르칩니다만 이빨은 소리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잘난 거예요. 교육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일 겁니다. 시험을 보는 것이 인격과 사람이 배워야 하는 모든 교양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떨궈내고 추려서 남는 자만 살아남는 적자 생존의 경쟁 법칙으로 훈련되어 왔기 때문에 내가 아는 것을 남이 알까봐 걱정하는 것, 이런 식의 발상이 교인들이 신앙생활에까지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셈이죠. 나눠 가질 줄 모릅니다. 하물며 내가 손해보고 상대방에게 주는 일이란 성도들이 돼서도 할 줄을 모르죠. 뺏어가는 것밖에는 아는 것이 없고 할 줄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늘 이빨은 소리하는데 빨라요. 이빨은 소리하는데. 이빨은 소리도 하고 이빨은 소리도 해요. 나는 안다 이거죠. 나는 잘났다 이거죠. 그것이 성도의 거룩도, 성도의 능력도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에 가보시면 이런 이유 때문에 세상과의 분리를 이렇게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5장 11절 봅시다. 고린도전서 5장 11절.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잘 보세요. 음행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 그것이 나쁜 것이기 때문에 분리해라 이렇게 간단히 얘기할 문제가 아닙니다. 특별히 거룩을 권면하는 차원에서는 그 거룩의 길을 가르치기 위하여 이것이 아니다로 등장하는 반대 그 정의가 언제나 음행과 술 취함, 방탕함 이런 것으로 나오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으로 가보시죠. 요한 1서 2장 신약성경 389페이지입니다. 요한 1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그러니까 이 그 음행, 술 취함 이런 것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느냐 하면 그것이 부도덕하다든가 윤리적으로 저급하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만족과 자기 쾌락을 쫓는 것을 특징으로 삼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목적이 되는 자리에 가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라고 계명이 나와 있어요. 그럼 살인하면 무슨 죄에 저촉이 된다고요? 살인죄가 아니라 명령불복종죄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계명, 우리에게 허락, 요구된 계명을 범하면 그것이 윤리적, 도덕적으로 잘못됐다는 것 이전에 하나님의 권위를 깬 것, 그 질서에서 이탈한 것이 먼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자녀가 범한 잘못 중에서 제일 큰 잘못이 뭐죠? 공부 못한 것? 부모 지갑에서 돈 꺼내간 것? 다 아닙니다. 집에 안 들어오는 것. 제일 큰 죄죠. 안 그렇습니까? 부모의 영향과 간섭에서 도망가 버리는 것 같이 큰 잘못은 없습니다. 최고의 잘못이듯이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의 잘못이 뭐냐 그러면 그의 통치와 그의 권위 질서에서 도망가 버리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하나님의 통치와 명령에 대하여 불복한 죄가 더 큰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인 되심 아래 내가 순종하며 항복하며 감사하며 들어가 있는 것이고, 음란이라든가 술 취함으로 설명된 그 반대의 길은 다 내가 나의 목표와 가치와 소원들을 정하고 하나님의 통치에서 이탈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가면 조금 더 설명이 깊게 나옵니다. 331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을 봅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색욕을 쫓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야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3절 다시 보시면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근데 거룩을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차원에서 음란을 버리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취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것이 성적인 표현으로 나오느냐 하면 일종의 정조 개념을 도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정조 개념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세상을 섬기는 것은 둘을 동시에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한 남자가 아내 외에 다른 여자를 가지면 그 마음이 둘로 동등하게 나뉘어질 수 없음을 우리가 압니다. 다른 여인에게 가면 처음 여인을 버리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에서. 그러니까 이런 정조 개념을 도입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세상을 쫓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밖에는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도 세상을 또 가지는 방법은 없다 이거예요. 그건 우리 일상생활에 이 특별히 이 정조 개념 속에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이 음란의 문제, 아내를 뭐라고 했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취할 줄을 알라. 이거 굉장히 의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란 그 가지는 책임이 이만저만 큰 것이 아닙니다. 남편들이 아내를 이런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접하는 것은 무슨 신앙의 형태인 것입니다.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실패하는 것이요. 그 표현이 실패되면 내용도 제대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5절에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색욕을 쫓지 말고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색욕을 쫓지 말고 하나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없는 자는 자기 마음대로 산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내 만족과 내 쾌락과 내 소원을 위하여 내가 주인이 되어 무엇을 결정하고 목표를 세우지 말고 이겁니다. 특별히 이 성적인 음란함이 거룩에 가장 반대되는 싸움이다는 아닙니다. 이건 말고 훨씬 도덕적 윤리적 차원에서 높은 수준에 있으면서 거룩하지 않은 것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처음에 예를 든 바와 같이 이놈 하는 그 자세는 훨씬 나쁜 거룩치 못한 자세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자꾸 이런 문제를 도입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을 여러분이 읽으시면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 숭배를 언제나 성적인 타락에 비유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저들이 음란히 바알을 섬기며 언제나 이렇게 표현하죠. 우상을 음란하게 섬겼다 그러면 정조 개념을 도입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소유할 수 없는 그 원리를.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배척하는 이유는 세상을 외면하거나 현실을 회피한다는 차원에서가 아니라 어떤 원리와 어떤 목적과 어떤 방법 속에서 우리가 사느냐에서 거룩함이라는 것이 윤리적, 도덕적 차원에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과 지휘 안에 서는 것, 하나님을 닮는 것, 그리고 그런 문제는 아까 마태복음 5장에서 본 바와 같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성품으로 자신이 장성해서 커가며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른편 뺨을 맞으면 왼편 뺨을 대는, 속옷을 달래면 겉옷까지 주는, 억지로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를 가는,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것이 거룩입니다. 얼마나 다릅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거룩은 너무 명분적이죠. 그렇죠? 외골수죠? 경직되어 있죠? 아닙니다. 우리의 거룩은 언제나 생명에 관한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예전에 그 실화 중에 하나가 미국의 어떤 아주 조그만 시골 도시에 그 의사가 없습니다. 시골 도시가 아니죠. 그러니까 시골 조그만 마을에 의사는 없고 간호원이 하나 있는데 의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비행기를 타고 옵니다. 조그만 그 세스나 비행기를 타고 와서 환자를 보고 처방을 해놓고 갑니다. 그럼 간호원이 어지간한 그 의료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진단도 하고 처방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원래 의료법에는 간호원은 처방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처방에 따라서 의료 행위를 도울 수는 있어도 처방 자체를 할 수가 없는데 그 마을은 그렇게 해왔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어떤 큰일을 하게 되면 어느 날 차를 타고 가다 보니까 애가 하나 교통사고를 만나서 넘어져 있는데 보니까 그 동네 젊은 아이예요. 가보니까 이 목뼈가 부러지면서 이 안에서 너무 피가 나와가지고 기도를 피가 막아서 숨을 못 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관지를 갑자기 절개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차고 있던 만년필을 꺼내서 만년필로 여기를 따고 찔러서 기관지를 따라서 따고 볼펜 깍지를 벗겨서 그 대롱으로 삼아서 애를 살려냅니다. 그 영웅이 되죠. 그게 신문지상에 보도되면서 어디서 나오냐면 그 뭐예요? 그 위생국이라 그래요? 의료국이라 그래요? 하여튼 그 의사들 하는 의료 행위 그 관장하는 그 기관에서 나온 겁니다. 나와서 그 이 여인이 한 일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그 꼬리를 잡기 위해서 둘이 들어와서 아 감기에 걸린 것 같다고 거짓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 여자가 처방을 해서 약을 주죠. 그래서 현행법원으로 잡힙니다. 그 재판에 걸리죠. 간호원이 의사 면허를 정식으로 받은 의사 외에는 할 수 없는 일을 했다 이겁니다. 그게 큰 재판이 걸려요. 그 마을 사람이 모두 가서 증인을 섭니다. 이 여인이 한 것은 자기 잘난 척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한 거다. 그러면 법을 지키기 위해 사람이 죽는 걸 보고 있으란 말이냐. 굉장히 중요한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이깁니다. 법이라는 것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똑같은 의미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걸었는데 제자들이 배가 고파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리삭을 따서 먹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고소합니다.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일. 이것 기억해야 됩니다. 거룩이란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죄를 지적하는 것도 죄를 고소하는 것도 그 사람을 위해서 고소를 해야지 그걸 고소함으로써 내 날카로운 나의 거룩함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은 못된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잘난 사람이에요. 이놈 하는 놈이 잘난 놈이고 살리기 위해서 만년필 꽂은 놈은 나쁜 놈이 됐어요. 너 면허증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죄인들을 살리기 위하여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겁니다. 우리한테 예수를 보내사 물어보고 할까 말까 하시다가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가능성이 전혀 없을 때 우리로서는 그때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도 상대방의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심정에 동참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사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한 아이다의 심정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것입니다. 결과가 있느냐 없느냐는 2차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요구하는 거룩입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신앙생활을 살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의 기쁨과 하나님이 여러분 생애에 같이 하시는 기적과 열매를 막을 자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거룩이든 신앙이든 아무리 명분과 허울 좋은 것을 갖다 대든 자기 잘난 척을 하기 위해 하는 것이라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공허합니다. 속지 마십시오. 사람 앞에 박수를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아버지 그 앞에 여러분의 진심을 모아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가,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제대로 깨닫고 신자의 영광의 자리로, 성도의 인생의 행복한 자리로 돌아오셔서 성경이 여러분에게 가르친 모든 것들, 약속한 모든 것들 여러분들이 누리시는, 다른 사람의 간증을 들을 필요가 없는 복된 신자들이 다 되기를 권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고 귀한 자녀로 부르셨으니 우리는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우리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은즉 아버지를 닮아야 마땅하고 그 기쁘신 뜻에 기쁨으로 동참해야 합니다.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주의 뜻으로 묶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존심이나 우리의 명예를 위하여 생명을 죽이는 자리에 서지 말게 하시고 주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영광이 드러나기 위하여 기꺼이 오늘 우리의 한 알에 썩는 밀알이 되게 하시고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는 우리가 다 되게 하사 우리 인생의 부요함을, 그 풍성한 수확을 주님 함께 하시는 기적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